세 번째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발표됐습니다. 아, 이게 오늘 메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발표됐다. 자, 지난 11월 22일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대국민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곧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곧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요 대국민 발표를 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28개 항의 평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28개 항목 양쪽 다 여기에 서명해라. 그럼 바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항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이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화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양국 한번 보고 의견을 얘기해. 사인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저 평화 계획안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영토 문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계획안에 따르면 땅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은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아직 러시아가 다 먹지 못했거든요. 여기까지요, 주 영토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키는데 오케이. 요 지역은 동결하고 사실상의 경계선, 국경으로 인정하자. 서로 거기까지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막고 있는 곳이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라고 표현이 요 주황색입니다. 여기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군보고 철수해라. 러시아도 여긴 들어가지 마라. 여기는 완충지대로 삼자.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경계선으로 인정은 해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 서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비무장 완충지대로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인정받게 하자. 다만 러시아는 거기에 군대를 배치하지 말아라. 라고 영토를 정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실제 점령하고 있다는 여기 비무장 완충지대, 여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도네츠크 서쪽인데요. 저 서부가 일명 요새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인데, 서부죠, 서부. 도네츠크 서부. 이 부분인데, 여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가서 그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시면, 저기다가 정말 요새 같은 걸 만들었어요. 뭐 참호 파고, 뭐 철조망 깔고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요새처럼 만들어갖고, 어쨌건 장기전으로 버티는 거죠. 버티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물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주요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이 뒤로 물러나라. 이 밖으로 물러나고 물론 러시아 군도 들어가진 않을게. 비무장 완충지대.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을 하자. 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 비무장 완충지대를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이대로 오케이를 하면 우크라이나가 잃게 되는 면적이 11만 4,500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면적, 요 빨간색, 이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어요. 우리나라 면적이 한 1.15배. 남한 기준으로 그 면적 정도는 어차피 너희가 못 이기잖아. 못 이기니까 러시아 줘. 주고 평화 합의를 해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영토 조항이고요. 그리고 28개 조항이니까 항이 많겠죠. 몇 개 더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또한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규약에 넣어라. 나토 규약에 써넣어. 우크라이나 앞으로 안 들어온다. 라고 써넣으라는 거죠. 영구 포기. 그리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동의한다. 나토 군대는 최고로 갈 수 있는 데가 폴란드다. 폴란드까지만 가고 우크라이나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적어놨고요.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감축해라.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한 90만 명을 얘기하는데 60만 명을 넘지 마라. 야, 근데 이거는 이거를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도 오늘 감시하에 둬야 된다는 거죠. 60만 명을 넘으면 안 된다. 60만 명을 넘으면 이 조약이 깨지는 걸로 간주할 수도 있겠죠. 61만 명이네? 이러고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건 지금보다 군대 감축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전쟁 범죄 완전한 사면을 해라. 이 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완전한 사면을 받기로 동의해라. 앞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뭐 무슨 학살이 있었지라도 연루된 당사들에게 죄를 묻지 마라. 뭐 형사적으로건 민사적으로건 어떠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해라 라는 내용이죠. 아 이거 우크라이나 수로는 참기 힘들죠. 자기네 영토에 들어와서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어떤 막 고문을 하고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쟁 범죄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하는 거를 26항에 넣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가 있습니다. 2022년에 전쟁 터진 다음에 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맞섰다 해서 시민자유센터라는 곳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단체는 전쟁 범죄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사면은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이웃 국가를 공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그래도 사면이 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쟁 범죄 처벌을 눈 감아주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에 천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투자를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에 투자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가져간다. 야, 이거 뭐야? 나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으로 도움을 줬으니까 그거 좀 뽑아야죠. 우리가 뭐 미사일도 주고 말이야. 하여간 10조쯤 줬어요. 그 지원을. 한 그럼 5조쯤은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지원해준 게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져가야 되니까 옛날에 뭐 우크라이나 광물을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우크라이나야 너희 광물 안 주면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물도 가져가고 앞으로 러시아 동결된 자산 있잖아. 그거 우크라이나 재건 쓸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할게 내가. 그리고 수익의 50%도 내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조항을 14번 항목에 넣고요. 그러면 알겠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겠는데 우크라이나는 뭘 얻을 수 있냐? 러시아는 뭐 땅도 없고 미국은 돈도 없고 그 우크라이나는 뭘 얻는 건데 너희는 주권을 얻는다.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해 줄게. 너희 나라야. 그래 러시아에 안 들어가도 돼. 너희 주권 있어. 오케이 1번.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가장 중요한 안보 보장을 받는다. 적혀 있어 이 항에.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보기에 누가가 좀 빠졌어. 나토에 못 들어간다며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럼 나토는 아닐 거고. 그럼 누가 그냥 써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 아래 좀 읽어보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친구 가면 안보 보장을 받으니까 누가 떼치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군사적 대응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세계적 제재라고 돼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 제재. 아, 그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감독하고 보장한다. 근데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미국이 보장한다. 뭐 이렇게 써주던가. 그러니까 대충 보면 미국이 보장해줄 것처럼 쓰긴 썼는데 좀 뭔가 애매무시기한 말들을 좀 넣으면서 세계적 제재, 결정적 군사적 대응, 평화위원회. 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심심한 위로보다 조금 난데 심심한 제재를 부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가 나토가 보장한다 미국이 보장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원했는데 나토는 일단 아니고 미국이 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하겠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얻는 것은 전쟁이 중단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안보 보장 그건 좀 모호하게 제공될 것 같다. 제공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미국이 제공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확실하게 뭐 써 있는 것도 아니야. 약간 모호하게 제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요. 그 외의 사항들을 좀 보면 28항이니까 엄청 많잖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보여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유럽 간에는 이제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 러시아는 주변국을 침략하지 않고 나토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EU에는 가입할 수 있다. 뭐 경제 동맹이니까 EU에는 해. 러시아도 세계 경제 통합되고 G8에 다시 초대된다. 우크라이나 앞으로 비핵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핵 못하고요. 자포리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반. 왜냐하면은 자포리아를 러시아가 후루룩 하면은 그 전력을 우크라이나 못 쓰잖아요. 아 그거 5대5 해줄게. 자 그리고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는 100일 후에 선거를 실시한다. 젤렌스키 굿바이 하라는 거죠. 모든 수감자와 시체는 교환되고 구금자 인질은 돌려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영토 협정에 합의한 후 이 협정을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도 그걸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안 되고 러시아도 더 침략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지막 이거.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미국의 평화위원회가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평화위원회 좀 약간 미국이 미국인데 평화위원회 위반 시 제재 제재도 뭐 위반 시 미국이 참전한다 뭐 이렇게 적혀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동의하면 즉시 휴전이 발효된다라고 써있는 28개의 항입니다. 저걸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담하다. 존엄성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핵심 파트너를 잃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키 파트너 미국이죠. 미국이 떠날 수도 있어.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원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미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존엄성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되냐. 한마디로 어려운 28개 조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아직 전쟁이죠. 이제 겨울이 옵니다. 가장 힘든 겨울을 보내고 추가적인 위험, 미국이 떠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떠안아야 되냐. 실제로 국민들 향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 28개 조항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감 시한은 11월 27일이다. 이미 지났죠? 11월 27일까지 yes or no를 얘기해라. 나는 최종 시간을 많이 정해봤고 일이 잘 풀리면 물론 마감 기한을 좀 연장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결정을 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점은 11월 27일 추수감사절 목요일, 오늘 일요일이죠.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좋아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뭐 계속 전쟁하시면 됩니다. 하시던 전쟁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엔 아마 너희가 질 거야. 싸워봐야 그들은 곧 패배할 거야. 또한 영토도 더 잃게 되겠지. 내가 준 평화 안까지만 하면 고고 잃고 땡이야. 근데 만약에 계속 싸워, 그럼 너희는 패배를 할 거고 더 큰 영토를 잃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얼마 전에 내가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불러서 한 얘기가 있다. 당신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카드는 너희 손에 있지 않아. 미국 손에 있지. 러시아하고 뭘 할지 말지는 미국 손에 있지. 너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야? 우리는 빠져나가면 너희는 그냥 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될 거다. 카드가 없어. 우리가 나가면 너희는 지는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잃지 않은 땅이라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더 큰 땅을 잃을 거야. 너는 카드가 없어. 지금 너희 땅을 조금이라도 양보 못하겠다? 그러면은 더 큰 피해가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백악관 대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야.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나리오야. 너희도 전쟁을 멈추고 지금 영토는 지키잖아. 어차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저 땅 네가 회복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동결해야지. 아니면 더 많이 뺏길 텐데 시간 지나면 현실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뭐라고 반응을 했냐? 러시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제안이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 말만 봐서는 푸틴의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만약에 이 계획을 거부할 경우에 러시아군은 더 진격할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 평화안이 있으니까 이 정도 평화안이면은 그래도 평화적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방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제안이 너무 러시아틱한데? 이거 러시아가 제안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토스해 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해요. 실제로 보면 28개 평화 계획안을 보면 지난 10월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된 러시아의 제안에서 많이 발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아니 러시아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그때는 러시아가 미국으로 준 거는 이 논페이퍼라 그러는데 비공식 문건인데 야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우크라이나가 이미 거부한 동부 영토 대규모 할양 이런 것도 들어있고 심지어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거 번역한 거 아니요? 이 문장이 미국인들이 보기에 야 영어인데 말투가 이상해. 나는 알겠다. 우크라이나 항복 뭐 이렇게 적혀있겠죠.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왠지 러시아어를 좀 번역한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잘 안 쓰는 그런 문체들이 들어있는데 야 이거 그냥 번역한 거 아니냐? 제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발췌를 넘은 거 아니냐? 이 구성 문장 이상하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 의혹으로 제기하는데 이건 의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의 평화계획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크렘린궁에 가서 평화계획을 함께 수립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가자 지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20가지 항목을 만들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도 똑같이 20개항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서 그걸 뜻한 건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두 외교관이 전화한 그 녹취록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 녹취록은 봤지만 그거는 협상이야. 표준의 협상. 원래 다 그렇게 협상하는 거야. 너 뭐 원해? 너 뭐 원해?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이걸 원하고 얘는 이걸 원하니까 그럼 원하는 걸 적절히 이렇게 믹스하는 게 그게 협상 아니지. 아니 러시아의 요구안을 갖고 와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럼 요구하지 않는 거를 보여줄까? 요구하는 거를 양쪽을 그걸 그렇게 말이야. 그게 외교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협상가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다. 그래서 협상가들은 러시아 걸 갖고 와서 우크라이나 설득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갖고 와서 러시아를 설득하고 협상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 중에 이게 보면은 He's going to sell이라는 표현을 써서 sell Ukraine to Russia. 이게 또 이제 말이 많았는데 물론 문맥 그대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설득 그러니까 이거 제안을 갖다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쪽은 이것을 원하니 당신은 이 부분을 그들에게 납득시켜야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양측 모두 양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사라는 거 그거 너무 안 좋게 볼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에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장관이라는 댄 드린스코어리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댄이 가서 우크라이나 회동하고 스티브가 가서 푸틴하고 회동을 하고 해서 이 평화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평화안 아마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 지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지난 여름에 7월, 8월 이후에 미국의 군사 원조가 좀 줄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군사 원조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압박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박을 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 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서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한다는 말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그래도 멈추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지 살인을 멈추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 사실 미국은 그냥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 의견 듣고 우크라이나 의견 듣고 평화 중재안을 만드는 거는 그저 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 유혈 사태잖아. 이 전쟁을 막기 위한 거다.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폭스뉴스에 나와서 왜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했던 게 되게 화제였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요. 저는 최악입니다. 저는 최하위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전쟁을 막고 수많은 목숨을 죽음에서 건졌으니까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오직 그것 때문에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왜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계십니다. 마이 마더가 천국에 계신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거의 100%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마시면 참 멋있었는데 그 다음 말도 했어요. 근데 아마 아버지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네요. It's close니까 아마 계실 거는 같은데 안 계실 수도 있다. 아빠가 좀 어린 트럼프한테 나쁜 일을 좀 하셨나 봐요. 좀 혼을 세게 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천국에 계세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하고 뵈면 좁지 않을까. 아마 그래도 아빠도 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79세입니다. 79세. 내년에 80세예요. 자, 하여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8개조 평화 제안이 우크라이나로 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겠다. 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단호히 거부하겠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로 들어가죠. 4년. 겨울입니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단호히 거부하진 않겠다. 씁쓸하죠.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모든 파트너들, 유럽 국가들과 함께 차분하게 협력하고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푸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면 우리도 전투를 중단할 거다. 그럼 바로 휴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목표를 힘으로 보여줄게. 빨리 철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젤렌스키하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젤렌스키는 불법 지도부야.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지금 불법이야. 걔네는 그 나라의 지도부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 나는 선거로 통해서 들어왔잖아. 근데 젤렌스키는 선거를 안 했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선거가 멈췄습니다. 젤렌스키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됐는데 선거를 안 하고 전쟁 중이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거로 했어. 물론 뭐 삼성 금지 이런 거 걸려갖고 중간에 그쵸? 뭐 하나 내세워갖고 거시기 내세운 다음에 자기가 총리로 있다가 3연임은 아니지 않냐? 라고 중간에 다시 해갖고 지금 수십 년째 해먹고 있지만 어쨌건 나는 선거를 했단 말이야. 꼼수가 있었지만 뭐 너도 꼼수 쓰던가. 근데 너는 선거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법이고 나는 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이고 유럽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유럽 없이는 유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토 없이는 나토에 관한 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싶은 건 유럽은 우크라이나 함께하고 모든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독일은 뭐라고 했냐? 아예 한 줄 더 떴어요.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줄이면 안 돼.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 평화협정이 만약에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강력한 군대와 파트너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 지금처럼 애매하게 넣으면 안 돼.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 프랑스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긴 해. 하지만 항복에 불과한 평화는 원하지 않는다. 이건 항복이다. 이걸 평화 아니라고 갖고 왔냐. 이건 항복 아니야. 항복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28개항을 보니까 러시아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겠어.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 요구가 뭐고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너무나 명확하다. 28개 조항으로 됐죠. 이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바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반드시 그걸 수용해야 되냐? 나의 대답은 노. 그렇지 않다. 노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아저씨 러시아 자산에 침 바르지 마라. 내용을 잘 보니까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껴있더라. 천억 달러가 뭐 어쩌고 50%가 미국,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유럽에 있어. 유럽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내용 중간에 왜 뜬금없이 뭐 미국이 뭐 어쩌고 해서 천억 달러 호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침 바르지 마라. 그거 유럽 거야. 유럽이 결정해야지. 왜 미국이 거기다 결정하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주죠. 11월 2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개최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들어서 평화안을 제시했는데 실템에 너희의 요구는 뭐냐? 너희가 바라는 평화 프레임워크, 너희가 요구하는 건 뭐야? 들어볼게. 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갔죠. 근데 요거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노력하는데 미국에 감사부터 해라. 감사 되게 좋아하시죠?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뭐만 하면 싫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아니 우리는 맨날 노력하는데 너희는 싫어 하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나? 야 우리가 무슨 빙다리 핫바지요? 아니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화산처럼 말이야. 왔다 갔다. 아니 일단 감사부터 하고 그러고 해야지. 어? 유럽 너희들도 말이야 러시아부터 석유나 구매하고 있고 노력은 미국이 다 하는 거고 니들은 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모든 날 고생하는 거이고 내가 천국 한번 가려고 말이야 바이든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2020년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전쟁도 없고 내가 이 고생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뭐 싸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바이든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바이든이 저질러 놓은 거 지금 치우느라고 아우 천국 한번 가려다가 너무 힘든데 말이야 감사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화를 내셨죠. 그랬더니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고 했군요. 우크라이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제블린 미사일 여기도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 생명을 구해주신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고 미국인 감사하고 미군의 마음 감사합니다. 미국 국가 그 자체에도 감사를 하죠. 이거 외에도 우크라이나 장관들이 일일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표했는데 다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바에 모여서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제안이라고 냈어요. 그건 뭐냐?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28개의 평화 계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빼고 19개 항목을 바꿨다. 우크라이나는 아마 자기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만족한 것 같아요. 오, 너무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축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28개 조항이 아니라 19개 조항이잖아요. 19개 조항은 뭐냐? 제대로 발표는 안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 거를 받아다가 28개 조항을 우크라이나에 토스하니까 우크라이나가 NO! 그럼 네 얘기는 뭐야? 이렇게 해서 이번엔 19개 조항을 받았는데 이 원래 초안 내용이 싹 바뀌었다. 그럼 싹 바뀐 거 말고 영토 어떻게 했어? 영토. 아 그거? 그 영토는 괄호 안에 넣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다. 뭐 이건데, 아, 까지 괄호를 쳤다는 거죠? 야, 씨. 야, 이게 무슨 땅 따먹기도 아니고 거기다 괄호를 넣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저 두 분이 알아서 어차피 결정해봐야 둘이 말만 하니까. 야, 더 이상 우리가 해봐야 소용없다. 거 위에, 맨 위에. 정상표 있는데 그 대가리들이 만나서 해라. 야, 씨, 맨날 실무자 했더니 뭐 이래 빼고 저래 빼고. 왜 이럴까 맨날 바꾸라고 하고. 만나서 해, 만나서 그럼. 괄호! 괄호로 해결했다! 그냥 해결이 안 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딱 보니까 무한 핑퐁 아니냐. 가는데 28개 노! 19개 당연히 노 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가로. 괄호를 뭘로 채울래? 몰라! 그럼 이렇게. 야,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의 말을 들으면 러시아가 오케이를 안 할 테고, 러시아의 말을 들으면 우크라이나가 오케이를 안 할 테고, 그럼 누가 중간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야,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25일날, 이번에는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의 3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동시에 만난 것 같진 않고, 미국, 러시아 만나고, 미국, 우크라이나 만나고, 이런 식으로 3자회담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최종 합의를 내보자. 최종 합의, 어떻게 해보자. 현재까지 나온 합의 내용을 보면, 일단, 합의 내용을 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받아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교훈이 있는 거죠. 뭘 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발표할 때마다 앞에 감사를 항상 넣어. Deeply appreciate 하고요. All the suppor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걸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지간한 건 합의가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최종 단계 과로만 채우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합의는 오케이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러시아가 오케이 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와 미국이 얘기한 평화 초안 28개 조항 그걸 합의의 기반으로 해야지. 완전하게 다 바꿔오면 어떡해.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싸움을 계속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평화협정안이 나왔다 그래서 쉽사리 전쟁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와중에 프랑스가 딱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29년 만에 군 복무제도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2026년에 새로운 자발적 청년 군 복무제도를 창설한다.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군대가 힘이 없으면 안 돼. 이 모든 것은 힘이 없어 벌어진 일이야. 미국이 저렇게 오만 불손하게 유럽 제끼고 마음대로 하려는 게 유럽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프랑스 과거 영광의 프랑스는 어디 갔냐? 뭐 메이크 아메리카만 그레이트 어게인 하나? 프랑스도 그레이트 어게인 할 수 있죠. 자발적 청년 군 복무제도를 창설하겠다. 이게 29년 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참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준비가 된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기회를 안 줬을 뿐이야. 프랑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 있어. 우리가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야? 아니야. 참여에 대한 갈증.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청년 세대를 위해서 29년 만에 자발적 군 복무를 제도를 창설한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옆나라 독일이 이미 8월에 만든 제도입니다. 독일은 8월에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만들었어요. 독일의 목표는 내년에 2만 명, 2030년에는 3만 8천 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그만큼 하는데 프랑스가 적게 할 수 없죠. 2026년에는 3천 명을 시작하지만 2035년에는 5만 명까지 늘리겠다. 지금에 비해서 군대, 군 확장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발적 군대, 무급입니까? 아이, 유급입니다. 복무기간도 짧아요. 10개월. 그리고 아무나 못 갑니다. 18세, 19세. 나이 제한도 있어요. 18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유급. 170만 원 정도 준다 그럽니다. 10개월. 물론 이걸 갔다 오면은 뭔가 혜택이 또 있고 하겠죠. 프랑스 내부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가면 가장 걱정이 뭡니까? 저걸 지원할 사람들의. 저희 가면 혹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지는 거냐? 진짜 최전선에 가는 거냐? 내가 10개월 한번 해볼까? 하고 갔더니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지면 어떡해.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노스 코리안들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노스 코리안들이 저놈 잡아라 하면은 아 좀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는 18세, 19세로 프랑스 뭐 자발적 이걸로 갔는데 바로 최전선에 가면 어떡하냐. 그 마크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오직 프랑스 내에서만 배치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전쟁에 보내지 않겠다. 외국 군대 전선에 보내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지원해라.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연령대에 물어봤더니 군대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나 가고 싶어 하더라. 아주 그냥 난리여 난리. 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그걸 가서 봤어요. 무슨 여론조사를 했길래. 보시면 35세 미만 인구의 78%가 군복무를 지지한다.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에 이 자발적 뭐 군대 병역제 도입에 찬성한다. 의무복무 아예 자발적 말고 아예 의무를 시켜 의무로. 의무로 시키는 것도 41%가 찬성했습니다. 이거를 갖고 온 건데 35세 미만 연령에서는 뭐 78% 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병역제도를 물어보니까 86%가 찬성을 보였다 그러던데 왜냐하면은 반대가 14%다. 그래서 빼니까 86이라는 건데 근데 위에 있는 걸 보면 다 그렇게 뭐 찬성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분연히 반대한다가 14%밖에 없었다 이거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의무 군복무 해야 된다 32%, 남성에게만 해야 된다 21%, 자원제 된다 33%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위에는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86%다. 의무제도 53%가 찬성을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몹쓸 생각이긴 한데 18세, 19세거든요? 근데 35세에서 59세, 60세 이상, 35세 미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35세 미만에 18세에서 19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은 93%가 찬성을 했거든요? 30에서 59세도 30대도 85% 찬성을 했고 그걸 거기다 제 약간 생각엔 18세, 19세 나이 제한 있는 군역을 35세 이상에 물어보는 것 좀 물론 거기가 이제 여론이긴 한데 야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16세, 17세, 18세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그러니까 자발적은 모르겠는데 의무적은 거기에 아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봐 징병제 아니다. 의무적 징병제 아니다. 자발적으로 혼합형 군모대 자발적으로 복무 중인 청년, 예비군, 현역 군인까지 하나로 묶는 하이브리드 알미 모델. 하이브리드 알미 모델이지 징병제 아니야. 징병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자꾸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프랑스 참모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나약하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러시아와의 충돌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는 정신적 힘이 부족하다. 나약한 것들. 우리는 군사적 경제적 힘도 다 했는데 오직 부족한 건 정신적인 힘이야. 그렇게 나약해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강이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프랑스는 자녀를 잃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좀 굉장히 저 만돈이라는 참모총장 아씨가 좀 속된 표현인데 개욕을 먹으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는 받아들여야 된다. 같은 말을 해도 자녀를 잃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자식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아니면 군사적으로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우리는 위험에 처한 것이다. 프랑스는 자식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표현이 자식을 잃을 준비를 하라. 이거 완전 부모님한테 한 얘기 같잖아. 당신의 자식을 잃을 준비를 해야 뭐 아니면은 뭐 프랑스가 위험에 처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발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정신이냐. 참모총장은 그런 발언을 할 정당성이 없다. 이거 제정신이냐. 이거는 명백한 실수다. 국민연합 그 쪽에서 이렇게 반응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 좌파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전쟁 계획에 대해서 저 참모총장이 저 얘기를 시장들에게 한 겁니다. 시장들은 가서 너희 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시장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참모총장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뜻 아니야. 그럴 뜻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에 자발적으로 오면은 자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보내려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 국내에서만 이 복무할 거고 어떤 재래제 전쟁도 요즘 있고 하니까 이 군사력을 늘려야 되니 그런 거지 참모총장의 발언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해당 발언을 수습하려는 일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죠. 간마저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국방력, 군대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평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핑퐁만 할 뿐이고 아마 누군가 뭐 우크라이나 쪽이겠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영토에 대해서 실제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마 장기화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장기화됐죠. 근데 뭐 너무 장기화되고 겨울도 오고 국민들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생각해보겠다 그러자 젤렌스키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